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십니까?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1절 바로 윗부분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그리고 21절에 23절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2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제목이,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죄로 가득한 성읍.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그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는 모습을 먼저 볼 텐데, 하나님이 호소하시는데 무엇을 호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들어오신 분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니? 너희들의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아니? 그러면서 유다의 상태를 마치 이렇게 까발려 놓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막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면 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8절에 들어와서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호소를 하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회개할 것을, repentance. 회개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볼수 있어요. 마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조금 더잘 이해를 할수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시작했을 때부터도 계속 부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녀가 하여튼 말을 안 듣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별의별, 이게 험한 말 나오는데, 별의별 짓을 다할거 아닙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쓸것 아닙니까? 뭐 때리기도 했다가 윽박 지르기도 했다가, 그 가운데 하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야, 얘기 좀 하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말좀 해보자. 왜 아이들이요, 말안 들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뚱 하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들어가서 문 잠그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부모가 달래가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하고 설교를 같이 몇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주어와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오면 강조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참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 조금 좀안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이사야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너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라면서 일단 강조를 해놓고 나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너 일로 와나?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윽박 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오라는 부드럽게 초청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야, 와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제안은 이게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제안은 지금 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라 죄인에게 와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거역하면 진짜 대책에 야단 맞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에 요즘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검찰에서 뭐 소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체포영장은 이제 판사가 사인을 해줘야 그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이제 죄인을 잡아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갖고 갔어요. 체포영장을 갖고 갔는데 피고자가 혹은 피의자가 나 안 갈 거예요. 그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더 험하게 끌려오는 거죠. 왜요? 명령이니까,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예요. 절대적인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한테 오라,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라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e now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now라고 하는 말은 시급한 것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얘기 좀 하자. 아, 나 졸려요. 내일 할게. 아니, 지금 하자. 부모가 이렇게 애걸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지금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의 극치를 지금 달아가고 있을 때에 진노하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설득하고 싶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그들의 죄악을 한 번 더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ome now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억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당장 와나 이러셨겠어요? 야,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이 말은 부드럽게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와라 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드럽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그래요.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변론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말 좀 하자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 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거는 사람 얘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하세요. 야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한번 얘기 좀 해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용서 구할게. 부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변론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원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 설교가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야 얘기 좀 하자.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면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를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이거잖아요.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죄를 까발리고 근데 죄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내리치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를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멸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너희들의 죄악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극적인 대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과 눈을 대조하고 있죠. 너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도 컨트라스트가 대조가 있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계속해서 대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바로 그 찬송이에요. 여기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아진다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주홍같이 붉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한 주홍색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가 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거예요. 이 붉다라고 하는, 붉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피의 색깔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그 피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희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했더니 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씩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김치 뚜껑을 이렇게 따면 그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김치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진하면 한 번에 이렇게 비누칠을 막 하고 그래도 바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없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희한해요.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설거지하는 김치병은 그래요. 그냥 그 빨간색이 언젠가는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점차 점차 퇴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예요. Immediately. 그냥 그 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점차 깨끗하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 너희들의 죄의 모습은 붉은색이야. 아주 진한 붉은색이야.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순간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건가 하면 붉은색인데 흰색으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흰색이었는데. 본래는 흰색이었어요. 본래는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리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붉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흰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지금 붉지만 희다고 이야기해 줄게. 다시요. 너는 지금 붉은색이야. 죄를 졌어. 붉은색이야. 근데 내가 희다고 이야기해 줄게예요.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의 모습을 지금 붉은 핏색깔로 핏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다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의롭다고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붉은색이잖아요. 우리는 까만색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까만색이 하얀색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붉은색이 하얀색이 될 수 없어요. 판사가 희다라고 명령해 줄 때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 흰색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공로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American Gospel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로 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길가에 가서 아무나 랜덤하게 무작위로 한 청년과 인터뷰를 합니다. 청년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질문을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랬더니 제가 뭐 그렇게 딱히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딱히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뭐 딱히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요. 거짓말한 것도 없고요. 뭐 그렇게 특히 남을 해코질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혹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선의의 거짓말은 했던 것 같은데 정말이요? 했더니 아주 거짓말 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렸을 때 이러면서 이제 말을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럼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너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냐? 너 왜 천국에 올 수 있냐? 자격이나 있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난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탐내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못 씻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판결문을 내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문을 내려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악의 옷은 벗겨주시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겨주시고 아멘,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의 죄들을 피가 붉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흰 것이라고 간주하겠다. 네가 잘라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신약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짐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중생 거듭남을 얻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믿음 없이 회개합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나올 수도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Now I repent.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Because I believe.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다 너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기서는 너희가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즐겨 순종하면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순종하면이라고 해도 되는데 즐겨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순종하는 게 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 순종하면 그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인이 보기에 아니면 매니저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기쁘게 즐거워서 하면 주인 보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싫어가지고 언제 빨리 시간이나 지나가나 그러고 그냥 겨우 낑낑대고 그러고 있으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즐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주문 성경에서 제가 세주문 성경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자진하여 순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징계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소산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소산이 어디서 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의 땅이 우리 죄송해요.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A 땅, A land가 아니고 the land예요. A land라고 하는 말은 그냥 땅 중에 어느 아무 땅이라는 것이고요. The land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본래 번역은 사실은 그 땅의 열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그 포션이에요. 그 기업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소산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어쩌면 이게 진짜 소산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아버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래 봬도 보기에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제가 이래 봬도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더 큰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 너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 동네 살고 나는 이 동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절하면 배반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켜진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칼에 삼켜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부 세력들이 침범해 와서 칼로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칼로 망하고 남쪽 유다가 칼로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놨는데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의역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거이 자원한다면 그 결과로 순종할 것이고 만일 너희가 거절한다면 그 결과로 배반할 것이다. 우리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순종하다는 말은 자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아름다운 소산이에요. 거절하게 되면 그냥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칼로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와라,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 선택해봐라. 어느 걸 선택할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당연히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테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탄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창기가 되었냐, 너네들. 어떻게 너희들이 창녀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던이에요. 너희 예루살렘 성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 성아, 너희들 본래 신실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기가 되었어? 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너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탄식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기서 how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어떻게 라는 단어잖아요. 이거는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니?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창기는 더 이상 신실성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그래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 불성실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불성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방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윤리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에 공의와 평, 의리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엉뚱한 것 제사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제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선지자와 제사장이 말을 안 듣고 회방하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때는 공평함이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었고요. 하나님의 의리가 서 있었어요.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었어요. 훗날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6절이에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재판관들한테 하는 거예요.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하느냐? 너희가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신나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맞는 거죠. 여호사밧 왕 때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뜻이 공평하게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끝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예루살렘 성이 그전에는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살인자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murderers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살인자는 어쩌다가 실수로 죽이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죽이고 전문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간음하느냐. 어찌하여 가늠하느냐? 어떻게 여기가 가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은이 나왔습니다. Silver. 이 은은 고상함을 대표하는 광물입니다. 깨끗합니다. 순전합니다.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데 은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충분히 연상할 수 있어요. 광석이 있습니다. 은이 섞여져 있는 광석이 있어요. 순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녹입니다. 녹이면 아주 그 pure silver는 옆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고 용광로 밑에는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죠. 그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너희들 그전에 은이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에 순전한 것 갖고 나왔어. 근데 지금 너희들 찌꺼기 갖고 나오잖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잖아. 너희가 어떻게 찌꺼기가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최상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순전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흠 없고 점 없는 것, 가장 정결한 것 갖고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쓸모 없는 것, 제사장한테 뇌물 주고 슬쩍 눈 가리게 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은 물이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탄식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상상하실까 봐 참 말하기가 많이 꺼리끼져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놓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갖 휘황찬란한 조명과 장식과 음향시설과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왜 취중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섞인 거예요. 그 섞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덧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 예배가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난다면 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쫓겨난다면 저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고관들은 23절에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죄악하고 뒤엉켜 있는 모습이잖아요. 고관들이 도둑들과 짝하고 있다는 말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불충할 수 있느냐라고 썼어요. 나라가 썩어져 가는 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썩어져 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썩어져 가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썩어져 갈 때 국가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은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썩어져 갈 때 교회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내 이득과 내 명예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썩은 겁니다. 어떻게 도둑과 짝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패역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이 패역하게 되는 마음은 배반하는 거예요. 이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불충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배반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요. 생활로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말도 어쩌다가 생활이 힘들어서 옆집에 있는 밥 한 공기 훔쳐온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도둑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도둑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뇌물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뒷돈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권에서 뇌물을 받고 공천권을 준다면 그게 나랍니까? 뇌물을 받고 직장을 일자리를 주고 그런다면 그게 나랍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지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에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돈을 받으면서 세웁니까? 교회 직분자는 돈 받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실 오늘 작정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헌금하면 돼요. 그거를 마치 장로가 되려면 얼마,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 권사가 되려면 얼마, 마치 시가 정해놓듯이 그렇게 시세표 적어놓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있다.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습관적인 행위의 사랑이에요. 개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죄악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망할 것입니다. 국가가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시체가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 위에 향수 뿌리면 썩은 내가 없어집니까? 향수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은 거 갖다 버려야지요.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숴서라도 없애버려야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썩은 것 도려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런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